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게 하신 삶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는 그 주님의 도구로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서도 또 봤듯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오늘 본문하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똑같은 내용이죠. 본문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골로새서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내들에 대한 내용, 이 18절에 오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한 절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아내와 남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남편을 향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구절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치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이 아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것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빗대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에서 이제 부부에 대한 그런 설교할 때에도 이 에베소서 본문을 많이 쓰지 골로새서 내용 그 본문을 사용하는 걸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뭐 오늘이 어린이주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러게도 에베소서 내용을 본문으로 그렇게 채택을 하지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골로새서 너무 간단하고 에베소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에베소서를 채택하는 게 본문 사용한테 낫다 뭐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아내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얘기, 한마디로 가정에 대한 얘기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사도가 가정사역을 하는 그런 지금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자, 그 신자답게 어떤 이상적인 그런 가정을 만들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 본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가 어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뭐 종이나 상전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 사실상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서에서도 사도가 지금 뭐 좋은 가정을 지금 또 신자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고면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서 어떤 가정사역으로 끌고 간다면은 그건 역시도 이 성경 기록한 사도의 그런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국은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있는 교회에 이제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것은 동일하지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아내, 남편, 종, 상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런 그 증거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 일하신다. 그걸 드러내는 증거물, 그런 도구로 교회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은혜가 어떠한가 이걸 나타내고 또 증거해야 될 그런 도구로 세움받은 것이다. 그게 교회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건물이 있다, 또 간판이 붙어 있다, 이런 의미의 그 교회를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한다. 그것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는 가정도 교회였습니다. 가정도 그냥 남편, 부부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하니까 가정도 교회로 그렇게 사도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관계나 또한 부모, 자식 이런 관계를 사도가 언급을 하면서 결국 가정도 교회로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신다.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존재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종과 상전 관계도 다르지가 않아요. 종과 상전의 관계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됨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그 아내에 대한 얘기나 모든 부분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골로새는 좀 달라요. 이 골로새서는 말한 대로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겠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이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흘러가는 그 중점이 있고 또 사도가 어떤 그 성경 서신 쓸 때에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도의 의도와 생각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사도의 그런 의도 속에서 그 의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에 믿음에 초점 맞추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한 신앙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십자가 위에 확고하게 세워진 그런 신앙이 된다면은 할례를 하고 안 하고 또 뭐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들이 그 신자를 흔들지를 못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했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말 때문에 혼란이 있고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확고히 세운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면은 이 교인들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만이 세워지는 것 이것만이 바로 문제 해결이다.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사도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서신을 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완전한 대로 세워진 것 신자다. 그걸 사도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흠없는 대로 세움받은 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의 존재성이 흠없다 여기 있는 신자의 존재성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러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라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 피로 함께 우리가 뭘 했다 했다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냈는데 그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신자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그 거룩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거짓 선생들이 아 너희가 믿음하고 안 된다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잘못된 걸 분별해가면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냐 그게 사도의 생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너희가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야 그렇게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런 신앙은 아니다. 그게 사도의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흔들리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믿는다는 말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자꾸 거기에 마음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이슬이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 그것을 사도가 10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의 그 삶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꼬집어내가지고 이걸 하고 저걸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나 그 말입니다. 네가 뭘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사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주 안의 삶은 가정이나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처럼 아내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와 고려관계를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믿음 안에 있고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아내로서 남편 복종하냐? 아,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좀 거창하고 남들이 보다 알아줄 만한 그런 삶이 그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축기 세우자만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게 주 안 있는 모습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겁니다. 아내나 복종이라 복종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복종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거 없이 그 하나만 가지고 너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주 안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복종시킨 아내들에게 남편 복종하라는 그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 들으면서 남편들한테 복종해야지 자꾸 읽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주 안의 삶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이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자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자꾸 뭔가 좀 특별한 것. 남들이 보고 알아줄 만한 것. 가령 뭐 돌아가신 김일성 추기경처럼 막 그런 사회 봉사하고 온 세상이 막 떠받들 만한 그런 특별한 모습. 그렇게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참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삶을 가지고 주 안에 사는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만약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특별한 어떤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는 다 같이 김수환 주경 따라 살든지 뭔가 좀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 날마다 봉사해야 되고 날마다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그 주안의 삶을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소함, 아무것도 아닌 그 삶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믿음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 그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의 삶이 돼요. 또 자녀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인지 주 안에 믿음으로 산다. 증거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삶이 이런 거예요.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거창하지가 않아요. 참, 그 모든 그 참 이 성도들이 그런 그 착각에 빠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도 막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못했던 일도 막 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도 뭐 내가 평소에 다르게 눈물 펑펑 쏟아지면 회개하는 그게 말씀 역사다. 자꾸 이런 쪽으로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믿음이요, 또한 말씀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한 것처럼 거창한 삶으로 드러나야만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얘기했지만 설거지 하나를 해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는 설거지라면 그 설거지하는 것도 주 안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설거지하면 주를 생각,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설거지를 해도 그냥 그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설거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설거지 밥 먹고 그게 주 안에 있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꼭 내가 누운 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고 또 내 삶에 다른 사람 감동을 시키고 우리 교회 나오게 만들고 그래야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에 살고 주 안에 사는 건 뭔가 특별하고 달라야 된다. 평소 사소한 상황과는 다른 것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속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또 주가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신자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함께한 주가 나에게 맡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겠단 말입니다. 죽게 하듯. 그래서 종이라고 해도 상전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일하지를 아니한다는 것.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신자에게 주어질 상도 사람이 아니라 주가 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받으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서도 상대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의 맡긴 일이다. 그 믿음 속에서 열심히 나에게 맡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럼 그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목사를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의식하고 눈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눈치 못 하지 않겠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에게 잘못 본다 해가지고 잘못될 것 눈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뭐 은속교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를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를 굉장히 의식한다 그래요. 의식을 하고 눈치를 보고 또 왜 그렇게 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 밖에 있는 거죠 사실은. 신자는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목사를 의식을 하면서 목사에게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일꾼입니다, 어떤 이런 말을 듣고 믿음이 좋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주밖에 있는 것이죠. 그게 주안의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니까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 목사를 성이 복받는 이런 말도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붙들고 안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 어딜 가는 주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붙드는 것이라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주를 잘 붙들고 있는 것인가? 아이고 아니구나 붙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뭔가 좀 열심히 섬겨 뭐 기도한다. 아 내가 주를 열심히 붙들겠구나. 그래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아 내가 주를 붙들겠지를 않네. 붙들어야지 또 이렇게 나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주를 붙드는 건 내게 달린 내 일이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맞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를 붙들기 위해서 정말 신자로서 믿음 안에 주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를 붙드는 것이랑 결국 천국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주를 붙들어가지고 놓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붙드는 것이라면 항상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심이 되고 열심히 안 보이면 불안하죠. 그래서 재충전해가지고 열심을 내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은 건전히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충전하는 것이다. 뭐 별 어떤 요상한 꾸리한 말들이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우리가 충전되는 것이다. 재충전해서 열심을 내자.
뭐 이런 말들이요. 하여튼 뭐 TV 틀놓고 들을 수가 있고 책을 펴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믿음에서는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심되는 그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평강에 거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를 믿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좀 그래 불안하십니까? 주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좀 미신쩍고 의심이 갑니까? 에이 주도 그 좀 성깔 있던데 보니까 내가 좀 틀리게 굴면은 날 팽개치겠지 뭐 그런 생각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주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런 믿음의 세계에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큰 자죠. 근데 지금의 교회도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함의 수준을 나누어가지고 조금 수준 높고 조금 좀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큰 믿음, 큰 자. 안 그러면은 작은 자, 나눠버립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의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아니다. 신자가 주 안에 사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비에게 순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이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그런 그 일상생활 그냥 그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증거하고 드러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의 세계에서는요, 남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해가지고 더 나은 자가 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행동이 뭐 조금 낫다고 해봐야 주 안에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좀 낫다고 해서 큰 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 안의 세계입니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이 또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누가 열심히 내려고 하겠느냐. 다 지멋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반말도, 반발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의 그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구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누가 큰 자죠? 둘 중에. 누가 큰 자고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1,000만 원 구제는 어려운 일이고 화장실 청소는 쉬운 거니까 1,000만 원 구제한 것이 더 큰 일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지 않는 인간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남 구제했다?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 마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화장실 청소했다? 그걸로 된 것이죠. 그런 마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딴 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행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큰 자 작은 자가 따로 없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큰 자로 만나는 세계 그게 천국이죠. 그게 주안의 세계죠. 난 너와 다르다. 나는 이걸 실천하니까 너보다 더 낫다.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 몸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입니다. 죄예요. 교회는 더 나은 자, 못한 자가 분명히 따로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주 말한 대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러한 교됨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뭔가 하는 게 있다면은 그런 마음 주신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이 따로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게 주안의 세계입니다. 그걸 알고 주를 바라보면서 난 주님으로 삽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게 항상 주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른 특별한 삶 필요 없이.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십자가 피 흘리신 주를 믿는 자로 그렇게 사느냐. 그겁니다. 나는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인데 예수의 피가 나를 사망에 건졌습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삽니까? 그랬던 당신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얘기예요. 그런 믿음에서는 내가 부인되어지죠. 내가 부인된다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한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자꾸 어떤 눈에 보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좋아하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자꾸 추구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능력으로 좀 충만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망 다 있어요.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좀 특출한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다들 있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해도 한번 설교에만 뭐 몇십 명이 탁 회개해가지고 다 뒤바뀌어버리는 뭐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다 실실 졸고 비비뽀고 그러면 이게 재미없다는 거죠. 그런 목사 능력이 의심받게 되니까 설교 의심받는 거니까 이왕이면 설교할 때에 막 수십 명이 꼬꾸라지고 한두 명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그래야 이게 좀 목사가 좀 이 사람 설교 능력이 있구나 낫다 이게 드러난다 이 생각난 얘기죠. 일반 신에도 마찬가지예요. 밋밋하게 그냥 살아가는 건 성에 안 찬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되었다. 주의 피로 우리 흠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 바 끝나고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걸 모르냐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내가 큰 일을 해가지고 큰 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가 하신 일로 감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왜 그걸 모르냐. 십일조를 해라 복받는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뭐든 믿고 기도해라 다 된다. 주의를 지키라 그게 신앙이다. 뭐 이런 말들은 잘 알아듣는데 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복음 말은 복음의 그 말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싫어하냐 그런 얘기죠. 참 그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감격하지 않고 뭐 김수환 죽인 이렇게 살았다 태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감동이 돼 감격이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삶이 감격이 된다는 그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정말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신조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해지질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밥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 나를 살리는 것이 뭔가, 그 믿음에 거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니까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정사역으로 나가고, 그래서 좋은 부부 가정 만들기 위해서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 저렇게 하라 그런 말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요즘 그 부부들 보면은 이벤트도 잘하고 뭐 어떤 생일도 잘 챙겨주고 하더만은 옛날 사람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부부가 더 나은 겁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잘 챙겨주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잘해줄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또 그 말하면 또 저한테 욕먹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의 믿음의 삶, 그것은 일상생활에 푹 다 얼마나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주 안의 삶이 돼야 된다. 항상 주를 섬기는 자로, 주님이 날 인도한다는 그 믿음 아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주 안이다. 이게 사도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염려하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책망하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 가요. 그게 주 안에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든 항상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